오늘은 46주일 차 309문부터 314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에 더하여 성례를 제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례는 말씀과는 달리 믿음 자체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성례는 말씀에 의해서 일으켜진 믿음을 보강하고 확증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례를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중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 없이 성례만 시행했지요. 그래서 하나의 의식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례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309문, 310문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9문,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설교에 성례들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310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가시적인 실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약속들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넣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고 이것으로만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성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죄사함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영생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죄사함,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영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다름 아니라 성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그 성례 시에 사용하는 가시적 실체가 무엇입니까? 세례 때는 물, 성찬 때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그 추악한 것이 다 씻김받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떡이 우리의 몸의 생명을 양육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활력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가시적인 실체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새겨넣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어떤 방편과 도구를 사용하신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좋은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지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폐역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로 무지개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가시적인 표시로 나타내 보이는 장치라 마치 이제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버리는 이런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물의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죄가 이처럼 씻겨졌구나.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내가 모든 생명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정리하면 첫째는 성례는 가시적인 물질적 요소가 있다. 이것이죠. 물, 떡, 포도주 같은 이런 가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물질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은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상징하는 그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표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표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냥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지요. 서울까지 4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40km 하면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표지판 앞에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시를 받고 서울로 가야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표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표지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실체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가시적인 요소가 있고 가시적인 요소가 가르치는 영적인 실상,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요소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 가시적 물질과 영적인 은혜는 구분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구분된다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것 자체가 은혜의 실체는 아니라 그 말이지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떡 자체가 그래서 양식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은 된다고 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도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되면서도 이 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세 가지로 성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그냥 모르겠고 오늘 성찬식 행한다니까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면 된다. 그럼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로마 가톨릭 교인이지 개신교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311문을 보겠습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실체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성찬과 관련해서 성례와 관련해서 신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과 떡과 포도주와 같은 표징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냥 뭐 물이고 떡이고 포도주지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경시하는 사상, 이거 우리가 피해야 될 사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처럼 이걸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그 가시적 요소 자체가 은혜의 실체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런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시적인 이 실체를, 가시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영적 실상을 가리키는 표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악과 열매,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 자체가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자체가 실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 자체가 홍수를 막아내는 무슨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봤는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노뱀 자체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런 은혜의 실체에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상징에만 접근할 뿐 상징이 가르치는 실체에는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례전을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시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확신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외적 표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이나 그 다음에 성찬 때 사용했던 떡이나 포도주와 같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사인과 실이다. 표호와 인호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실체를 표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은 아니랄지라도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래서 뭔가 피라고 여기지는 않달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떡과 포도주는 또 세례는 죄 씻음과 그분이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인치는 하나의 표시와 상징 정도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쯔밍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설을 주장했죠? 기념설? 여러분은 기념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이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쯔밍글리파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결혼식 사진과 같은데 여러분들 결혼식 사진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옛날 아이들하고 3살, 4살 때 찍은 사진 보면 그냥 얼굴에 웃음이 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웃음을 꼭 피우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사진 자체가 아니에요. 사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실을 회상하는 우리의 기억, 회상 능력에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진을 바라봐도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과거에 그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치 떡과 포도주 세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기억하게 만드는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쯔빙글리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정신적인 회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해요. 아시겠죠? 떡과 포도주 자체가 그래서 뭔가 피는 아니지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참여하냐에 따라서 실제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그 옛날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 그때 좋았지 뭐 이런 거 이러면서 그냥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지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생각 안에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용도로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 유익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312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는 것은 성령의 고유한 직무인데 어째서 당신은 이것을 성례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지각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오직 성령님 자신의 사역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보다 열등한 방도로서 성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312문은 성례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선은 물과 떡과 포도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례는 물질로만 구성되지 않죠. 성례식이죠.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떡, 포도주, 물 갖다 놨다고 그냥 의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의식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으면 성례가 성립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조명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기능은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기능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성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은혜를 누리거나 영적인 은사를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내적인 은총과 성례의 외적인 집행이 구별되는데 이 구별되는 연결고리를 누가 연결시켜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만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면 다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 가보시면 예배 전에 뭘 하죠? 찬송하죠, 그죠? 그것은 우리 조국 교회 안에 매우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아주 생경한 일이죠. 뭐 어땠습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작년 성경부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성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도 그냥 그런 상태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 3권 1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실직 상태에 있는데 칼빈이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는 실직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와 무관한 분으로 냉담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느슨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긴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도 없고 예배를 정신차려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 영역 안에 일하시지 않아요. 불신 영역이 극대화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른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부지런히 아이도 가르치고 했는데 왜 아이가 이 모양이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했는데 왜 성도들이 이 모양이냐? 왜 그 모양이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비밀스러운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13문 그대는 성례들의 효력이 외적인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으로 더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제정하신 보조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성례 효력은 성례 자체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읽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례에 참여한다고 성례가 가리키고 상징하는 은혜의 실체를 다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읽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례가 우리 안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능력을 구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보고 싶은 얼굴들 보고 여러분들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나오세요? 그럼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함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은혜의 궁극적 주체요 실체이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수단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전혀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셔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아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쉬워서 그 성례를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100분, 10분이 아니라 100분 감안하여서 은혜의 수단을 제정하여서 우리의 감각 안에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의 실체 안에 들어와 있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하는 은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야만 되고 과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이게 정말 신비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은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에 동정녀 말에게 나시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비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실제로 구하고 갈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외적인 상징에 참여해도 상징이 가르치는 실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답에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정하신 보조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성령께서 보조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아, 성령께서 왜 저런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해서 마치 성령께서 무슨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칼뱅이 레위기 16장 16절 주석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세례와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도구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도구다. 매우 중요한 생각이죠. 성령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죄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창조자를 찾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죄산 받았고 죄수임 받았는데 그때 물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늘 아버지 한 분만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죄 용서의 문제 관련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창조자를 찾아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피 외에 어떤 다른 물질적인 근거를 상상해서도 안 된다.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피만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득불 우리가 형식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성령이 주된 근거이다. 그러나 열등한 도구가 있는데 열등한 도구가 뭐냐? 말씀 선포와 성례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보다 열등한 도구인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례 자체가 은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단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분은 되지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실 때 그냥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너 그냥 에덴 동산에 살아도 좋아. 근데 너는 죽은 목숨이야.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였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 스랍들로 지키도록 했잖아요. 그를 통해서 뭘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에서 나는 끊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로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정지가 우리에게 권징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단과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수단에 참여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우리 집에 가면 빵 많아요. 우리 아버지 파리바게트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314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형상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을 확고하게 견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약속들 안에서 단련되어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313호는 성인께서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보도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단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말씀의 진리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 덧붙여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덧붙여주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신 조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데 어둡고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아이들을 따로 방에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따로 1대1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를 제가 묻기도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너 때로는 좀 과연 그럴까 이런 의심이 없냐고 제가 물어요. 그러면 거의 아이들은 그럴 때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의식의 흐름 안에 일관되게 그런 사실을 확신하세요? 그러지 않죠. 때로 어쩌다가 그런 사실이 의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 경향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실체를 우리로 제대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시적인 형상을 사용하신 거예요. 본래 계신교 안에서는 가시적 형상을 두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가시적인 형상 하나를 두도록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뱅이 사도행전 7장 40절 주석에서 왜 가시적 형상을 사용하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 그렇게 대담하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육적인 인간은 자신의 육체 능력에 맞게 자기 곁에 하나님을 두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악한 모습에 스스로 맞추셔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주님이 자신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신다. 그게 바로 뭐냐? 세례와 성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도로 제정하신 것이 다름 아니라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여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아 알도록 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별을 보여주셨고 기드온에게 약속하실 때 양털 시험을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안전을 보장하실 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표적 자체, 이적 자체가 은혜의 실체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표적은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없이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이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고 이런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표시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확증하고 보증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례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더 높이 올라가서 성로석에 감추어져 있는 그 고귀한 영적인 신비를 경건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례는 신비예요. 무스테리온. 이 성례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다름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지, 왜 성례를 제정하셨는지, 은혜의 주체는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고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이 내용을 견지하여 무지함으로 성례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성례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로마 천주교들이 하는 그런 생각의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땅히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에 참여할 때 갖추어야 될 지식을 잘 갖추고 또 믿음으로 성례의 은혜를 간구하여 그 성례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시적인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